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 군함의 최근 흑해 진입에 모종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음 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군함 등이 러시아 주변에 배치되면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리아통신은 미 구축함 포터호가 며칠 전 흑해에 진입했었다며 이는 러시아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아통신은 러시아 고위 외교관리의 말을 인용해 포터호의 흑해 진입은 러시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며 이는 틀림없이 대응 조치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앞서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대의 미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는 미국 항공모함의 지중해 배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지원을 위한 미군의 역할 확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요시 탈레반에 대한 공습 규모를 늘리고 아프간군과의 협력 방법도 좀 더 신축성 있게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군이 아프간에 치안 임무를 넘긴 이후에도 미군이 1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몇 개월 새 탈레반과의 전투가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3,5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다쳤다며 대부분 탈레반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유엔이 지난 2012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마스쿠스 외곽의 봉쇄지역인 다라야에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 측은 이번 식량 지원이 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밀가루,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라야에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2,4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라야에 4천에서 8천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의 축구 대제전인 유로 2016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대회가 테러 위협에 따른 공포와 노조의 파업 속에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우선 9만 명의 경찰과 민간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선수 등을 경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주요 도로 주변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으며 역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열차 기관사들은 축구 경기장까지의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밖에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도 지난 주말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터키의 반정부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최근 발생한 남동부 마드린주 경찰서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8일 마드린주 미드야트 마을 경찰서에 자신들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인 쿠르드 자유호크스는 앞서 이스탄불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1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 캔자스주 루이빌에서 오늘 전설의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에 대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장례식에 앞서 오전에 알리의 운구차 행렬은 그가 생전에 중요한 인연을 맺었던 루이빌 내 여러 장소들을 들른 뒤 시신이 안치될 케이브힐 공동묘지까지 37km 구간을 대상으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루이빌 체육관에서 공개 장례식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희극인 빌리 크리스탈도 참석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인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는 대신 백악관 보좌관이 조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 선전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다음 달 시작하는 새로운 대북 영양 사업을 위해 현지 식품 공장 네 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남북 당국 간 군사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공세를 펴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부와 정당 또 시민단체를 망라한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기만적인 선전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기만적인 통일 전선 공세의 하나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합니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에 한국 측에 대해 군사실무회담 등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당대회 결정사항을 관철하자는 의지를 과시하는 충성경쟁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면 이런 기만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정부와 정당, 단체는 9일 평양인민문화공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열자는 제안을 담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호소문은 통일대회합에는 남북한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호소문은 또 통일대회합에서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며 통일 문제의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자주적으로 통일 논의를 할 것과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 것, 모든 전쟁 연습을 완전 중지할 것,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것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호소문은 자신들의 제의에 국내외 각계각층이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안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초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이후 지속해온 대화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약점을 노린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대화를 제시하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친북단체나 종북단체들이 북한하고 대화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한국 그 사회 내부의 혼란을 유발시키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그 대북제재 국면을 희석시키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핵보유, 후 협상이라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정세를 협상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대화 공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시용 방중 등 대남 공세 등 모두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그런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 8.15 그리고 적어도 10자 선언까지는 당분간은 전방위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회합과 관련한 별도 통보는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기계설비 전시장, 김치공장, 또 제염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민생행보를 한 건데요. 군부 중심에서 경제와 인민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걸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와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차 당대회 폐막 이후 한 달간 모두 14차례 외부 공개 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보도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작으로 양묘장과 기계공장, 제염소, 류경김치공장까지 대부분 민생경제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각 기관을 방문해 자강력 제일주의,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강국 건설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경제 분야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평양시 교외에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모든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며 앞으로 각 도에 현대적인 김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자연박물관이나 안과종합병원 건설 현장, 보건산소공장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 곳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으론 북중 남자 농구팀 친선 경기 관람이나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공연 관람 등 정권 유지의 중요한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당대회 이전 잦았던 군부대 훈련 시찰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는 분석입니다. 당대회 직전인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과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도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과 경제, 인민 중심의 체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까지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이후 북한 체제를 군 중심에서 당과 경제, 인민으로의 통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대해진 군부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어떤 자원의 배분이 군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선군 역할을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모든 면에서 군 중심적인 어떤 비정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7차 당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선군 역할을 누르고 당 중심에 내각을 중심으로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당을 정상화시키면서 선군을 선민으로 돌렸다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이전에 군사 부분에 치중했던 건 경제 집중이라는 국면 전환을 하기 전에 안보를 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최근 VOA와 접촉한 북한의 고위 당간부 출신 탈북자 A씨는 북한에서 노동당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1순위라며 과거 북한 정권이 선군을 강조했던 것도 당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군이 있기에 당이 있다는 식의 선전을 했던 것도 군부를 아우르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에 따른 7차 당대회 이후 고위 간부들의 김정은 위원장 수행 횟수에선 조용원 당 부부장이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회,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각각 6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헌법의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고 김 위원장이 당대회 현장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한 만큼 당 규약에서 빠진 데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열린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책임감 있는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개정 당규약에 핵 보유국이 명문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노동당 규약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칭을 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표기해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선언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필요하다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9일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2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 본토 방어와 테러 분자 격퇴, 새로운 위협에 대응과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를 중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가안보위원회가 구상한 이 보고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공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 움직임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담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내 동맹국들이 보다 강력한 미국의 역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방위 협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 강화는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과도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 정권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이익을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제재는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불량 정권에 대응할 때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며 국제사회의 은행과 기업들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언제나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수년 동안 이를 외면해왔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자 국제사회가 마침내 북한 인권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독재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자유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한반도 관련 안보 의제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의 구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구상과 더 유사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클린턴 후보는 북한에 대한 현재의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한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제재법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유림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은 행정부의 법안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스트럽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정책분석관은 9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2016년 아시아정책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One area that the chairman and many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ee as falling short on i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스트럽 보좌관은 로이스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많은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지난 4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점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당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14만 명의 북한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최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제재법 이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올해도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that Congress will face this year is what to do about an increasingly belligerent North Korea.
올해 미 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에는 갈수록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법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의회 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에릭 세이어스 전문위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세이어스 의원은 이날 발표된 공화당 안보 의제에 동맹 관계 강화와 관련해 특히 미한일 삼각 공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But it did talk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which is something that I think in Washington and bipartisan.
세이어스 의원은 워싱턴에서는 초당적으로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워싱턴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이어스 의원은 아직 미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Including my father in North Korea, my mother in Chicago, have passed away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their family members.
북한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와 미국에 살던 어머니 등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숨졌다는 겁니다. 이 사무총장은 생존해 있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도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미주한인위원회 샘윤 위원장은 재미 이산가족 문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들의 상처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esperation of families to even know what happened is something that's a trauma that you will never ever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그린 기록영화 이산가족을 만든 한인 2세 제이슨한 감독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ime was running out. This is an urgent issue. And if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you know, the history is going to be lost, the stories.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산가족 문제가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감독은 특히 미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마크 커크 상원위원실의 제이슨 게스키 입법보좌관은 법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국무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 say not only that the State Department should talk about this with Korean with South Korea.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가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재미 이산가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게스키 보좌관은 커크 상원의원이 이런 내용을 국무부 예산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다음 달 시작하는 새로운 대북 영양 사업을 위해 현지 식품 공장 네 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일 발표한 2016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운영하는 식품공장 수를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부족 등으로 현재 6곳만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4곳을 더 운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새로 시작되는 대북영양지원사업에 발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다음 달부터 평안남북도 등 8개도 60개 시군에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8년부터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장 설비와 인력을 제공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식품 원료와 부품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해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3년 전인 2013년만 해도 평양과 신의주, 해주, 평성, 문천, 함흥, 해산, 청진에서 총 14개의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영양과자와 물에 섞어 죽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영양강화 식품 등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식품은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8곳의 식품 공장 운영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6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취약계층 100만 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상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이 식량을 지원한 취약계층 수는 62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13만 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부터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여성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민족 음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추장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했어요. 그죠?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니.
9일 오전 서울 양천공원. 다문화와 탈북 여성들이 함께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한번 간을 봐봐요. 맛있나? 너무 맛있어.
찹쌀과 엿기름물, 메주가루와 소금, 고춧가루를 잘 섞어 빨간 고추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에다가 소주 붓고 네, 소주로 일단 불려놓고 그 다음에 된장 굽고 예, 소금물로 이렇게 소금물 내서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잡숴보세요.
진짜.
맛있죠.
숙성 안 시키고 바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해마다 작년에도 해서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뭐 방부제 같은 게 전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 뭐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이번 행사에는 양천구 새마을 부녀회원 80명과 다문화 여성 40여 명 그리고 탈북민 여성 3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양천구청 여성가족과 송호숙 여성지원정책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문화하고 새터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새마을 부녀회 같이 전통 고추장 만드는 행사입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부로 이웃도 나눠드리고 네, 좋은 일에 쓰일 겁니다.
네.
우리 전통 고추장 담는 거 일반 가정에서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새터민이나 다문화 가정에도 알리고 네, 고추장 전통 체험하고 네,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와 탈북 여성들이 한국의 전통 고추장을 담그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는데요.
베트남에서 시집 왔어요. 그 집에서 그 흑님이랑 같이 몇 번 해봤어요. 그 고추장이 좀 맵지만 좀 맛있어요.
네, 오늘 처음에 이 한국 문화 고추장 담그기 참석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네, 우리 베트남에서 고추장 담그기 했다 달라서 진짜 지금 한국 전통 전통 고추장 담그기 안 되었고 좋았어요. 베트남에서 저기 재료 많이 들어서 하지 않나요? 베트남 고추장에서 저기 잡쌀가루 그리고 저기 토마토 케첩 조금 같은 거 넣어서 그렇게 해요.
정말 기뻐요. 예. 근데 사가지고 먹었지요. 고추를 그냥 막 갈아서 하는 거 먹지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세심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기 엮는 것도 다 다르고 하는 것도 달라요. 중국에는 고추 물보가 그냥 갈아가지고 소금 넣고 그렇게 하면 다 좋아요. 고추장 요새 전번에도 먹어봤지만요. 무침 하는 데여도 맛있고 찌개 할 때요. 고기 같은 거 그렇게 해물고기요. 그거 할 때이니까 칼치 조림할 때도 좋고요.
함께 만든 특별한 고추장을 양천군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작은 통에 나눠 담았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 바빴습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통에다가 이제 다 담은 거고 이제 통에다 담으려고요.
통에다가 다 일일이 담으시는 거예요? 네. 담아서 이거 좋은 데 쓴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쓰세요, 언니?
차상위 계층 그 각 동에 다 15가정씩 전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하니까 그 장담그는 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장담그는 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니까 보람도 있고 예,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재밌고 이렇게 본 게 그냥 쉽고 얼마나 아주 재밌고 욕들 보네 참말로.
뜻깊죠. 또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장담그기 시작하니까 즐거워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서 그러는지 저희도 오늘 보람되게 지금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담아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그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든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네. 고추장을 가지고 시연을 하는 거예요. 맛이 어떤가 보려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눠 먹을 겸 또 고추장도 맛도 볼 겸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만든 거?
예, 지금. 예. 아무래도 많은 걸 가르칠 수 있고 또 저희도 배울 수 있고
맞아요.
너무 더불어서 사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만든 고추장은 앞으로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새터민들이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고요. 다문화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산림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전통 장단 그는 거를 우리 다문화 여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 문화 한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들고 나서 또 본인들이 만든 장을 잘 포장해서 조금씩 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또 가지고 간 고추장에 또 한국 우리 음식 중에 하나가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그런 맛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먹으면 우리 한국의 맛을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저기 빨리 한 번씩 더 줬습니다, 우리. 네. 네, 곱게 해서. 어우, 색깔도 너무 예쁘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영화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예.
국제보건기구 WHO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임신 연기 권고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고요.
네.
미국 소식으로는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네.
클린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가 상당하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재 인민 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예.
해외 파병 규모가 3만 명이 이른다고 네. 지금 밝혔습니다.
파견되는 인민해방군은 주로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신화통신은 해외 파병된 중국군의 임무가 국제연합, 유엔과 협력하에 진행되는 평화 유지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국방부는 또 향후 이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8,000명 규모의 즉각 대응 부대를 창설해서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부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 업무를 수행할 현지 인력 2,000여 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예, 미군의 경우에는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뭐 주한 미군도 있고 주일 미군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도 이처럼 그 해외 미군 군사 기지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앞서 중국군 병력 2,400명이 아프리카에 파병돼 활동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중국이 중동 지역과 가까운 이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지부티 정부와 10년 군사기지 사용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사실이 지난해 말에 알려졌었습니다.
네.
이 중국 국방부의 우첸 대변인은 당시 정리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과 지부티는 현재 군 지원시설 건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이 시설은 앞으로 중국군이 국제평화 유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항해 안전수호, 또 인도주의 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파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에 군사기지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네.
이렇게 군사기지가 필요한 이후 중국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21차례에 걸쳐서 60여 척의 함정을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서 이 항해 안전수호 임무를 전개해 왔는데
예.
정비와 식량, 연료 보급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부티 군사기지 확보 사업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은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이 지부티의 지정학적인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추진 중인 군사 기지는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해협의 길목에 바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네.
자, 이곳의 공간을 확보하면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이 핵심 해양 수송로를 통제하는 동시에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이 교두보를 잡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미국도 인근 지역에서 지난 2003년부터 캠프 루모니에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루모니에는 특수부대 병력을 포함한 미군 4천여 명이 주둔하면서 대테러 작전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시장일 텐데 중국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예, 영국계 유료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최근 발표한 2016-2020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이 내년 중국의 영화 산업 연간 매출이 103억 달러에 이르면서 이 세계 최고 영화 시장인 미국의 매출 규모 101억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인들이 갈수록 영화관에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같은 전망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예. 국가별 영화 산업 매출 규모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1위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2020년에는 두 나라 사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요. 미국이 연간 110억 달러 매출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15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많이 찾는 건 좀 당연한 추세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합니까?
예, 미국의 경제 전문 텔레비전 방송인 CNBC는 최근 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이 중국 영화 관람객들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영화와 예. 공상과학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판타지, 또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 가족물을 선호한다고 예,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영화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외국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네. 가족물 영화 제작사로 가장 유명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는 최근 중국에서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안에 첫 중국판 디즈니 영화 제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로버트 하이거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가 이 다음 주 개장 예정인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아이디어 작업, 영화의 주제, 제작진 발굴 등을 포함한 이 개발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미루라는 권고가 나왔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임신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WHO는 현재로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이 결함을 가진 아이가 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임신을 미루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소두증 걸린 아이가 나올 네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글쎄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 니카 알렉산더 WHO 대변인은 임신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예. 이 부부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또 임신을 연기하는 걸 하나의 선택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신을 얼마나 미루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WHO는 이번 권고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주민들에게 임신 연기 시한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변인은 현재 회답을 찾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더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얼마 전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은 완치된 뒤에 최소 8주, 예. 남성의 경우는 6개월 후에나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카 바이러스는 브라질에서 처음 이제 출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 등지에서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 간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잠시 가벼운 질환을 겪을 뿐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의 경우는 태아의 뇌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태아가 뭐 사망할 위험도 크고요. 태어나면 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이 신생아 소두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남미 국가 온드라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산모가 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소두증 아기를 낳은 사례도 이달 초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오는 8월 5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 이걸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브라질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신생아 소두증이 1,500건이 넘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말 세계 각국 보건 전문가 150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WHO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어제 하루는 앞으로 대선 가도를 달리는 데 큰 동력을 얻은 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클린턴 후보 측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만남 직후에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n fact,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someone so qualified to hold this office. She's got the courage.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보다 대통령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임을 잘 알기에 전 국무장관이자 영부인이었던 이 클린턴 후보야말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열정을 갖고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물론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만 네. 버니 샌더스 의원 경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 지지 동영상을 공개하기 직전에 샌더스 의원과 만남을 가졌죠.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이 참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네. 바로 이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 경선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하지만 클린턴 후보와 가까운 미래에 만나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만남을 갖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 또 상위 1% 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턴 후보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경선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니군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네. 예, 샌더스 후보는 다음 주에 있을 워싱턴 DC 경선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네, 이렇게 그 클린턴 후보에게 완전히 이제 대세가 뒤집어졌는데 네. 샌더스 후보 측에서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샌더스 후보가 원하는 건 바로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는 사회 불평등을 없애자는 일종의 정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비록 대통령이 되진 않더라도 전당대회 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민주당의 정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 완주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주 워싱턴 DC 경선을 끝으로 후보 사퇴를 할 것이란 예부 예측도 있고요. 네. 결국엔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 문제라는 그런 얘기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한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여성 정치인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런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요.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을 당시에 클린턴 후보를 대신할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워런 의원이 어제 밤에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건데요. 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I'm ready. I am ready to get in this fight and work my heart out for Hillary Clinton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워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 CNN 모니터를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자택에서 이제 워런 의원하고 곧 만남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또 어떤 글쎄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네, 세계는 지금 마무리했고요.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부 지방에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이 대부분 지역에 이 비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 양덕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따금씩 내리던 비가 오후 들어서는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0도, 수풍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 강계 역시 낮 기온이 24도 정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아침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2도, 용현, 개성, 사리원 모두 아침에는 18도 정도의 기온을 보이다가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오전에 많았던 구름이 오후에는 한때 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장진, 해산 지역 특히 비 올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7,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장지는 12도, 낮 기온은 20도, 해산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장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역시 구름이 많고요. 오후 들어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요. 웅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든 해상이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에는 특히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함께한 뉴스투데이 3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 군함의 최근 흑해 진입에 모종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음 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군함 등이 러시아 주변에 배치되면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리아통신은 미 구축함 포터호가 며칠 전 흑해에 진입했었다며 이는 러시아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아통신은 러시아 고위 외교관리의 말을 인용해 포터호의 흑해 진입은 러시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며 이는 틀림없이 대응 조치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앞서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대의 미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는 미국 항공모함의 지중해 배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지원을 위한 미군의 역할 확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요시 탈레반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아프간군과의 협력 방법도 좀 더 신축성 있게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군이 아프간군의 치안 임무를 넘긴 이후에도 미군이 1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몇 개월 새 탈레반과의 전투가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3,500여 명의 아프간 민간인들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다쳤다며 대부분 탈레반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유엔이 지난 2012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마스쿠스 외곽의 봉쇄지역인 다라야에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라야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봉쇄됐으며 6년에 걸친 내전 끝에 최악의 폭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 측은 이번 식량 지원이 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밀가루,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라야에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2,4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라야에 4천에서 8천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의 원자력 공급 그룹 회원 가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원자력 공급 그룹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 두 명은 AP통신에 인도의 회원 가입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중국만이 인도의 회원 가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공급그룹 48개 회원국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핵확산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급그룹은 본래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만 회원국으로 받고 있지만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도는 미국과의 양자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 프로그램 규제를 약속하고 원자력 공급그룹 규정에 상당한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유럽의 축구 대제전인 유로 2016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대회가 테러 위협에 따른 공포와 노조의 파업 속에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기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특히 7개월 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9만 명의 경찰과 민간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선수들과 지원자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주요 도로 주변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으며 역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열차 기관사들은 축구 경기장까지의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밖에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도 지난 주말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터키의 반정부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최근 발생한 남동부 마드린주 경찰서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8일 마드린주 미디아트 마을 경찰서에 자신들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인 쿠르드 자유호크스는 앞서 이스탄불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1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자유호크스도 성명에서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가한 것은 터키가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군은 터키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 4,9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